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전으로 또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일생을 살기를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주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고 우리의 인격성이 온전하고 주님 주님 보시기에 흠과 점이 없는 자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주님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 주님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 주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새벽에도 주께서 주신 말씀의 한 부분을 여전히 또 조금 읽음으로써 주님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나운 것 혹은 얼굴에 뻔뻔함 혹은 엄함 이런 뜻으로 영어성경들은 서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지혜자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는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사리의 해석을 안다는 말은 세상의 일들, 즉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의 이치를 그리고 그 원인과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결과를 바로 알고 그 바른 대처 방식 등을 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알죠. 아,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결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구나. 그런 걸 좀 아는, 빨리 아는 것이 지혜이지. 그래서 지혜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 그 지혜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 지혜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속에 든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도 마음의 슬픔도 또 겸손한 인품도 혹은 교만한 마음도, 마음의 착함도, 마음의 간교함도 얼굴로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얼굴이 중요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럽죠. 내 얼굴은 나의 인품의 반영인데 내가 과연 주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 얼굴을 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두렵고 내가 잘 열심히 살아야지. 주의 형상, 마음을 주의 마음을 늘 품어야지.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의 무지함은 지혜가 없고 무지함은 마음의 긴장과 두려움을 갖게 할 것입니다. 무지한 것은 항상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항상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얼굴이 굳어진다 그러죠. 얼굴이 굳어지고 좀 엄하게 되고 사납게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쉽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잠언 21장 29절도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그런 말씀이죠. 악한 사람은 얼굴이 굳어진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얼굴의 엄함과 사나움을 없애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는 마음의 이해심 혹은 여유 그리고 평안, 선한 마음 이런 걸 가지게 하고 그것은 밝고 평온한 얼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좋은 지혜를 얻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또 모든 사람도 이해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이해심도 생기고 하나님이시는 평안을 갖고 또 주의 마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어서 얼굴도 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둡고 우울하지 않고 밝고 평온한 얼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 기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령에 큰 은혜를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사나운 것이 다 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씩씩대고 그런 얼굴 모습이 아니고 마음의 여유로운 그런 마음의 마음가짐에서 나온 얼굴이라고 보이죠. 2절 넘어가 보십시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왕에게 복종하라는 교훈인데 왕이 임직할 때 보통 백성들은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데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릴 것과 백성은 왕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언약이라는 말이 그죠.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겠고 또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에게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지요. 백성은 왕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하시죠.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깨어져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그것을 주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죠. 그것은 어느 단체,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이치는 비슷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왕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3절, 4절 보시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급거이라면 급하게 말며,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는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는 말은 무례하게 반항적이게 행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왕 앞에서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왕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은 무례한 일이고 반항적인 일이라고 보입니다.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일삼는다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일삼는다는 말은 계속한다, 고집한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근래의 어떤 영성이 그냥 참여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는 일삼는다, 계속한다. 우리는 왕 앞에서 무례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악에 계속 머물거나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에 계속 머물거나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왕의 권세라는 것은 칼의 권세입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자고, 특별히 선한 자에 대해서는 상을 내려야 되지만은 악한 자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왕의 권세지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왕이니까 왕 앞에 무례하게 반항적이게 행하지 말고, 특별히 악을 계속 고집하면 그러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왕은 너를 벌할 그런 권력이, 권세가 있는 자이다. 이런 말씀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왕의 행동을 지적할 사람이 없고 지적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것이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을 보면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측근에 있는 사람들, 참모라는 사람들, 주위에 조언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하지 않고 따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백성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날 때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왕의, 땅의 왕보다 높으신,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명령, 그것이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죠. 계명이에요. 십계명이고. 그래서 그 명령에 어긋나게 왕 앞에 행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일종의 아부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훌륭한 인격이고 또 용기 있는 자이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다운 양심, 성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 다니엘 3장 6장의 교훈이 그거죠. 보통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왕이 우상 숭배를 하라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유대인 사회의 최고 기관인 공회의 명령, 공회의 명령, 너희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듣는 것을 너희 명령 듣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니 그 명령은 따를 수가 없다. 전도하지 말라는 명령은 따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그들은 전도하였던 것이죠. 5절, 6절 보십시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시기와 판단, 때와 시기는 때죠. 때와 판단, 미슈파트라는 말은 판단, 심판 그런 말로 보통은 번역하는 말인데 미슈파트. 그러나 이거 여기에서는 절차, 조치, 절차, 절차. 예, 그러게 영어 성경들은 그런 뜻으로 번역해서 프로시저, 프로시저란 말은 절차, 예, 그런 조처, 조치 이런 이제 절차라고 번역했습니다. 프로시저. 때와 절차를 분별하나니 무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때와 절차가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때와 절차를 분별해서 재앙을 경험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가 있고 또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 과정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화를 피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평안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에게 피하게 하시죠. 아무리 어려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각종 재난이 큰 대형 사고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실 때는 죽을 때이지만은 그러나 보통 그렇게 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순교하라 그러면 예 그러면은 할렐루야 순교의 잔도 마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보통 그렇게 막 순교가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그렇지 못해서 그에게 임하는 재앙이 심할 것이다.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마저 보십시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생기라고 번역한 말이 루아크 보통은 영이라고 번역하는 온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들, 근래 성경들은 바람이라고 번역했는데 바람보다는 영의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말에 생기가 차라리 낫습니다. 생기도 일종의 바람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산 기운이니까 호흡이 코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살아있는 거고 호흡이 끝나면 바람이 없으면 죽은 거죠. 생기, 생기, 루아크 생기 좋은 우리가 번역이라고 보는데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지 않고 계속 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장래를 사람이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자가 아무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다.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다. 전쟁 나면은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도 계속 평안할지 오늘은 평안했습니다. 어제도 평안했습니다. 내일도 평안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았으면 6.25 전쟁이 나지 않았겠죠. 예, 그날도 태평하게 군인들이 다 외출 나가지 않았겠죠. 주일날인데 그날도 주일이고 외출 나가고 한 틈에 새벽에 북한군이 천해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처럼 내일도 평안 계속 평안할지 내일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고 죽음의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얼마만이라도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너라 그러면은 가고 마는 것입니다. 호흡이 떠날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호흡이 떠나가며 죽음이 찾아올 때면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때에 최선의 결정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의 복이죠. 지혜의 유익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이 그것을 잘 증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택할지 미래를 예측할 자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을 잘했어. 아,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그 위기를 모면했다. 아, 그때 내가 그냥 그 차를 탔으면 그 바로 그 차가 사고 난 차인데 사고 났을 때인데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주 가슴이 놀랐는데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니면은 되지 않는 선택이라.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미래를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지혜자의 얼굴은 밝고 사나움이 없다. 아, 주님, 우리에게 지혜자의 얼굴을 주옵소서. 마음이 무지해서 마음이 늘 긴장 속에 엄하고 마음이 사납고 그런 얼굴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마음의 지혜가 있어서 이해심과 여유가 있어서 사나운 것이 다 변하고 평온함이 우리 얼굴에 좀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행복자일 것이 이미 행복자이죠. 예, 지혜자는 행복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자는 마음에 이런 여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얼굴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지혜자의 얼굴은 밝고 사나움이 없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교훈도 좋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민주국가는 더 그렇죠. 백성의 여론들을 많이 참고하고 사람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데도 혼자 그렇게 모든 정책을 해가지고 나라에 큰 손실을 끼쳤다면 그것은 큰 악을 행하는 자와 같으니까 그런 것은 규탄을 받고 지적을 받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그들을 존중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의 일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택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까 시편 25편 12절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적으로 잘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나운 얼굴을 긴장되고 엄한 얼굴을 제하여 주시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고 얼굴에 밝음이 우리에게 있고 온유함이 얼굴에 있는 이런 성도다운 얼굴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미래는 다 불확실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며 삶으로 우리가 선택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복된 삶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될지언정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지도하셔서 이렇게 잘 인생을 마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